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미국도 한반도 안정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일 최대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민들에게 북한이 진로를 바꾸고 경제 상황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기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데이비드 멜페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지명을 발표하며 멜페스 차관이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며 매우 중요한 이 자리의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순위는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이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멜페스 차관은 오랫동안 세계은행의 책임을 강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와 국무부에서 근무했던 멜페스 차관은 지난 대선 때는 트럼프 캠프에서 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재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관여했으며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차관 삭감을 주장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외 원조를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잇는 국경 다리를 봉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베네수엘라 국가수비대가 5일 베네수엘라 우레나와 콜롬비아 국경 도시인 쿠쿠타를 연결하는 티엔디타스 다리에 유조 탱커와 화물 컨테이너를 배치해 도로를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5일 러시아 R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조 물품 전달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면서 브라질과 콜롬비아로부터 들어오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거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안 과이도 대통령의 입헌 정부를 인정하는 베네수엘라 고위 군 장교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가 차지했던 영토를 모두 탈환했다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대 장관회의에서 IS의 땅은 없고 그들은 패배했다면서 시리아와 이라크가 IS로부터 이르면 다음 주 100%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연합군이 IS가 보유한 5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탈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IS와 싸운 용감한 시리아 주둔 미군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IS가 패배했다고 선언하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전격 발표했지만 이후 국내외에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을 제안하면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조약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새로운 조약에는 다른 나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새로운 군축 조약 체계를 위한 대화를 개최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러시아는 이런 제안이 구체화되고 문서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합니다. 메이 총리의 브뤼셀 방문은 영국 하원이 지난달 말 EU와 브렉시트 재협상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메이 총리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위원장을 만나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7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은 지난 1년 사이 대북 정책 기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선정된 데는 경제적 상징성도 띠고 있으나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를 따를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1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는 영하 16도에서 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이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의 진로를 바꾸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을 김 위원장이 직접 했다고 폼페오 장관은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6일 미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여전히 가능하냐고 믿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며 북한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북한이 진로를 바꿀 필요가 있고 경제 상황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일 최대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미국도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약속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개최가 확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진정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평양에 있는 자신의 팀원들이 이달 말 열리는 회담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시작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며 이 약속을 지키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고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이자 몇 주 뒤 베트남에서 진전시키고자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한 이후에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확정과 관련해 북한과의 모든 논의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계속 목표로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5일 폭스뉴스 방송 기고문에서 북한은 여전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2019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가 북한은 계속해서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은 조금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여전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CVID를 향한 구체적 조치는 없었다며 이미 파괴됐거나 더 이상 쓸모없는 시설들을 해체하는 것은 이런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발사장 일부의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드노 위원장은 이어 CVID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것은 지연과 불이행이라는 북한 정권의 표준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조건도 재확인했습니다.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제402조항에 북한의 모든 핵 생화학, 방사능 무기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 해제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과 국제 제재 체제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들을 샅샅이 완전하게 해체하는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기 1분 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한 이후에만 대북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공들여 제재의 지렛대를 세웠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푸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것이라며 효과적인 제재는 끊임없는 행동과 집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종이장에 적힌 단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강력한 양자 다자간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하고 북한에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 대북 제재 부과의 한 방안으로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리드 액트에 담긴 완전한 대북 금수 조치를 제시하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자신이 주도 작성해 최근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은 북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상의 목표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은 지난 1년 사이 대북 정책 기조가 얼마큼 달라졌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외교적 발언을 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인권 탄압을 집중 부각하며 강하게 북한을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올해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국인 인질이 집으로 돌아왔고 15개월 동안 핵실험이 중단됐으며 미사일 발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달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만난다며 2차 정상회담 일정을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다분히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발언으로 진단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pursued a diplomatic approach. With Chairman Kim Jong-un, and as we know, the next summit is coming up.
정상회담이 가까워 오는 만큼 김 위원장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싱가포르 회담 후의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국정연설은 북한과의 협상을 약화하고 싶어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북한과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전혀 없는 가운데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 발언들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모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t makes it easier to solve problems if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especially in the case of North Korea, because Kim Jong-un obviously being a
특히 북한과 같은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문제 해결이 쉬워질 것이라며 독재자인 김정은은 정부의 조치를 좌지우지할 결정권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분담금 인상 발언을 상기시키며 동맹에 대한 심각한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lthough it looks like the recent special measures agreement stalemate has been fixed because the White House fell off its earlier demands for much higher
비록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분담금 액수를 낮추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합의를 역사상 최악으로 평가하거나 고마워할 줄 모르는 동맹이 왜 분담금을 내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은 동맹국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에 공평한 몫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 동안 나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장소와 날짜만 공개하고 비핵화라는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 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개혁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베트남이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배경에도 주목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6일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매우 짧게 언급한 것과 그 내용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북한과 큰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 북한발 핵 위협은 끝났다라는 공언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설에서 회담 목표를 언급하지 않은 채 회담 장소와 날짜만 공개하고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억류자 귀환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성과로 언급했지만 이것은 6월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조치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는 시점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지도자의 신뢰가 높고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실무협상을 이끄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의 사전 조율을 거친 합의 없이 두 정상이 회담장에 들어간다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없는 또 다른 합의를 만들어낼 위험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올 거라고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한반도 선임 자문관을 지낸 벤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교수는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진지한 외교와 실질적인 내용이 빠진 리얼리티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최소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후퇴를 위한 외교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고 한 비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종전선언에 합의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참여해야 하지만 이들 국가가 이달 말까지 관련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2차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은 사회주의, 권위주의 국가라면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역업과 관광산업이 성공적으로 혼합된 국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 같은 밝은 미래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 실무협상을 통해 개최도시 확정을 포함해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공고히 하고 북한 측에 추가 실무회담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서 비핵화와 관한 진전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3주 동안 후속 실무회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수도 하노이를 선호하지만 미국은 최근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해 국제 행사 개최지로 이미 검증된 다낭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는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베트남과 미국과의 역사적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회담함으로써 미국과 베트남도 미-베트남 관계처럼 적에서 친구로 발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실패로 거론되고 있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장소에서 자신의 핵심 대외정책인 미북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용히 계획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지난달 중순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회담 계획들도 함께 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 앞서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들과의 오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무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할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고 양측이 회담과 관련한 세부 조건에도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파괴와 연락사무소 개소, 종전선언, 남북한 경협 승인 등을 놓고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 분석을 통해 2차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없고 미국의 양보로 인해 위장 평화로 끝난다면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축소할 기회를 상실한 채 세계는 핵무장한 북한과 영원히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다낭 공항의 소식통을 인용해 5일 저녁 미 공군기 넉 대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날아와 다낭에 착륙했다가 몇 시간 뒤 다시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상회담 실행 계획을 담당하는 미국 관리들도 지난주 다낭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미국과 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향후 북한의 정치 경제 개혁의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장소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또 2차 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개혁에 착수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김 위원장에게 강력한 경제적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s going to lay out Vietnam as another example of the possibility.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 경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의 또 다른 사례로 베트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밝은 미래상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번영을 위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오랜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에 도이모이로 알려진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대외 개방과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나서면서 경제적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1995년에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2000년에 세계 무역 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베트남 경제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베트남과 북한 모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나라였다며 하지만 이후 두 나라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was the decision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first step towards getting a different kind of relationship.
베트남은 국제사회와 이전과 다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체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 개혁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그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자력 갱생의 길로 나갔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초 베트남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최고 수뇌부에 사실상 베트남식 경제 번영의 길로 갈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President Trump believes your country can replicate this path. It's yours if you'll seize the moment. The miracle can be yours.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이 걸어간 길을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기회를 잡으면 베트남이 이룬 기적이 북한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베트남을 방문한 이용호 외무상은 응우옌 수원북 베트남 총리와 비공개 면담에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베트남 경제를 연구하고 북한 당국자들과 베트남 당국자들이 상호 방문을 통해 경험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경제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경제 개방과 개혁에 대한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에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전략적 변화에 나설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whether North Korea is ready to make the kind of large strategic change that Vietnam
북한이 1980년대 말에 베트남이 채택한 것과 같은 대규모의 전략적 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겁니다. 한미연구소의 닉시 선임연구원도 김 위원장이 베트남식 경제 모델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n leadership and the elite still see dangers to themselves, to their political power.
북한 지도부와 엘리트들은 여전히 베트남식 경제 개혁에 착수할 경우 자신들의 정치 권력이 위험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닉시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베트남식 개혁 개방에 착수할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들과의 정상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만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이후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다른 정상 외교 일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서울을 방문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평양회담 그리고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올 상반기 중 열릴 전망입니다.
일정은 확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논의가 계속되면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 방문은 3월 말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그러니까 4월 1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방문은 아직 가시권에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가 열리는 5월 중 김 위원장의 방문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협상 진전에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경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과 중국의 대북 경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
예, 베트남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서 베트남 국빈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55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형제국가로 공산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룬 베트남의 성공 사례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6년 차인 2017년까지만 해도 단 한 차례 정상회담도 외국 방문도 없었는데요. 이처럼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오랜 맹방인 중국의 후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더욱 그렇지만 순조로울 경우에도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경제협력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대립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비해서도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김 위원장은 올해 일본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게 되는 거네요.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새해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외교정책 목표로 정했는데요. 양국은 이미 베이징 등 제3국에서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혜택도 관심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북일 관계가 정상화할 경우 일본은 식민지배 배상금으로 적어도 100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또 대북 투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이후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 일본의 배상금과 대규모 투자는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 외교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진전을 이룰 경우 정상 외교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당장 경제 개발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 등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과는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평양 방문이 올해 실현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외교와는 별개로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의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미국은 방어체계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는 6일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에서 2019 미사일 방어 보고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대화와 관계없이 미사일 역량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see North Korea in addition to a vigorous nuclear program pursuing long-range missile development. North Korea has had a lot of long-range missile capabilities. We continue to see them advance those programs.
북한은 이미 활발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추구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루드 차관보는 또 지난달 발간된 2019 미사일 방어 보고서를 인용해 이미 북한의 미사일은 괌과 하와이 등 미국 태평양 도서들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며 미 서부 등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방어 체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동향과 북한 과학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하와이 등 미국 영토 방어는 현재의 미사일 체계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was the planning design. That's the architecture requirement.
하와이의 미국인들은 북한 미사일에 겁먹을 필요가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할 것은 전혀 없다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설계 단계부터 미국 모든 영토에 대한 방어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등 적성국을 압도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maintain the size and capabilities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s sufficient to stay ahead of the threat that we face from countries like North Korea and Iran.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의 위협을 봉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규모와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드 차관보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우주군이 창설되면 우주기반 요격 미사일 등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스위스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하고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승인 판정을 받은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물 공급 관련 자재들을 대거 반입합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두 개 조직은 스위스 정부 개발협력청 산하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과 민간단체인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6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들 두 곳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면제 승인 사실을 확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은 지난해 12월 19일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를 통해 식수 공급용 태양열 펌프와 홍수 방지를 위한 돌망태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31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재 면제가 허가된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뒤인 7월 30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의 면제 리스트에는 23개 품목과 함께 아연 철선 53톤이 포함됐습니다. 이 목록은 최초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이 작성한 것으로 최종 승인 서한의 부속 문건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리스트에 포함된 23개 품목은 5.5kW짜리 식수 공급용 태양열 펌프를 위한 것으로 다단계 원심 펌프와 펌프 컨트롤러, 전선, 케이블 타이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은 해당 태양열 펌프가 황해북도 룡궁리에서 사용될 것이라며 미화 2만 6천 달러 상당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홍수 방지용 돌망태의 사용처는 황해 남북도 일대로 아연 철선 53톤 구매 비용은 6만 3천 유로, 미화로 약 7만 2천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태양열 펌프용 물품 23개 품목은 공급 방식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아연 철선의 경우 중국 단둥의 창고에서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운송될 것이라고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달 31일 승인 서한을 받은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은 식수와 위생, 보건 프로그램을 위한 110여 개 품목 반입을 예고했습니다.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은 해당 품목들이 량강도 삼지연군의 소백산 마을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제 리스트에는 시멘트 25톤과 수천 미터에 달하는 PVC 파이프를 비롯해 배관용 고무 게스켓과 용접봉 등 자재들이 포함됐습니다.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과 마찬가지로 식수 공급을 위한 대대적인 수도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인도주의 단체인 유니세프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도 수질 정화 장치와 태양열 양수기, 수도 꼭지 등 물 공급과 관련한 물품들을 대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은 이들 단체들과 달리 반입 품목들의 총 구매 가격이나 구매처, 운송 계획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의 제재 면제 승인과 내역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이후 올해 추가로 대북지원단체 5곳에 대한 면제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과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의 승인 조치는 공개된 목록을 기준으로 각각 8번째와 9번째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품목은 약 800여 개, 금액으로는 최소 620만 달러에 이릅니다. 각 면제 품목에 포함된 실제 물품의 개수가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수백여 개인 점으로 미뤄 실제 유입되는 물품량은 80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이들 두 곳에 각각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이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부과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그리고 관련 국가의 운송과 세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대북 지원단체들이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들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와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등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자체 대외 무역 웹사이트에 소개한 수출 품목 상당수가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의 여파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개설한 조선의 무역 웹사이트엔 204개에 달하는 제품이 수출 가능 품목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북한의 하나전자무역회사가 만든 휴대용 액정 TV, 조선 묘향 천호 합작회사의 보스백, 천연 미안제, 인삼치약, 조선 악기총회사의 가야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들 품목의 약 38%에 해당하는 79개 제품이 당장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금지된 기계류와 전자 제품류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 전자무역회사의 액정 TV뿐 아니라 다수의 DVD 관련 제품들, 전자기술 제품 연구소의 전압 주파수 안정기, 인버터식 직류 용접기 등 30여 개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모양산 합영회사가 만든 남성 양복과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의 이불 제품들은 2017년 9월 채택된 결의 2397호의 섬유 수출 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또 운하 대성무역회사의 팥 단목, 흰쌀 강정을 비롯한 과자 제품과 조미료 등도 식품류의 수출을 금지한 2397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만 북한이 수출용으로 내세운 품목의 절반가량이 국경 밖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독자 제재까지 더해진다면 이들 물품의 거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과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혹은 미국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 등이 북한과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미 재무부와 상무부 등으로부터 예외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나머지 약 60%에 해당하는 물품들도 최소한 미국과 연관된 나라들로의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조선의 무역 웹사이트에는 수출품 홍보뿐 아니라 각종 투자 사업도 안내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합작 사업과 투자 등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했으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최근 2년 사이 본격화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수출은 물론 대외 투자마저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외화 수입 역시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2017년에 16억 5천만 달러와 2016년 26억 3천만 달러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불과 1, 2년 사이에 수출액, 즉 외화 수입이 연간 14억에서 24억가량 줄어든 겁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을 제외한 필리핀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들로의 수출액도 지난 한 해에만 전년도 대비 2억 달러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로 인해 북한이 매우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o me, the sanctions problem is huge for North Korea. Even more now because what you're seeing is this, if the data are even half correct.
이미 공개된 무역 자료의 절반 정도만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외화 보유고는 바닥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아직까진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은 약 30%만 감소한 상황이지만 올해부터는 외화 부족으로 수입량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북한 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의 영향이 수입량의 급감으로 나타나 시장 가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수출액이 급감한 사실도 담겼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처럼 북한의 외화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필요 물품을 수입하는 등 필요한 외화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현금을 통해 부족한 외화 보유고를 채우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결의 2397호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이 귀국을 하도록 명시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설 명절에 남북한 주민들의 여행 풍경은 매우 대조적이라고 UN 전문가와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UN 인권기구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은 여행을 위해 허가증과 뇌물이 필요하다며 이는 세계 인권선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함경북도 출신 현미 씨는 최근 설 연휴를 맞아 일본을 여행했습니다.
우선은 명절 때는 남들 다 본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명절 때는 저희는 갈 곳이 이제 없는 거니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서 뭐 만들거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여행을 좀 가는 편이죠. 젊은 친구들은 가까운 편 뭐 일본 아니면 겨울이니까 저기 동남아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몇백 달러 정도만 모으면 가까운 나라들을 쉽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이면 해외로 여행 가려는 젊은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또 다른 탈북민 애니 씨는 한국 여권을 통해 느끼는 자유가 아주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비행기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살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여권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국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영국의 한 저명한 법률업체가 지난달에 발표한 여권 지수를 보면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189개 나라. 이는 조사 대상 199개 나라 가운데 공동 2위로 한국 여권만 있으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사실상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연휴 기간이 긴 추석이나 설 명절 때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한국인 142만 6천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것이며 특히 지난 2일에는 22만 5천 명이 공항을 이용해 1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공항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방송 매체들이 명절 연휴에 공항에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은 이제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꽉 막힌 도로 못지않게 명절 연휴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난 이들로 북적이는 공항 모습도 매년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이집트 갑니다. 제가 이번에 한갑이고 친구 와이프가 한갑이라 가족들과 이태리 다녀옵니다. 미국도 한번 다녀오고 일본도 함께 가고 중국도 다녀왔습니다.
탈북민 애니 씨는 여행이 마치 오아시스 같다고 말합니다.
오아시스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막 살다가 보게 되면은 그러고 있잖아요. 막 무한 경쟁으로 좀 살다 보게 되면은 자기가 어디쯤에 왔는지 모르는데 잠깐 나갔다 오게 되면은 힐링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문화를 본다라는 거는 자기 안에 있다 보게 되면 모르는데 잠깐 나갔다 오게 되면은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각도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한국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설 연휴 기간 총 이동 인원이 4,895만 명, 하루 평균 699만 명이며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6%, 버스 9%, 철도 3.9%, 항공기 0.6%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언론은 민족 대이동이란 표현을 쓰고 담당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민족회 이동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루 평균 699만 명, 설 당일에는 최대 885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열차와 시원하게 뚫린 많은 고속도로를 통해 한국인들은 고향을 방문해 성묘하고 국내 곳곳으로 여행도 다닙니다. 한국에 정착한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처음에 가장 놀라거나 낯설어하는 한국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명절 풍경입니다. 탈북민 현미 씨입니다.
그쪽은 가려면 엄청난 제약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가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여기는 마음만 먹으면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가는 거니까 큰 남북한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의 일반 주민이 명절에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북한의 현실을 비교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길 나가면 이제 밖을 나가면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디를 가면 그런 이제 뭐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든지 이 지역을 벗어나려면 그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예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도 다 없고 하니까 그런 여유조차도 그런 즐기는 문화 이런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열차와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는 걸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김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시나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은 7일 VOA에 한국의 설이나 추석 등 명절 풍경은 남북한의 대조적인 이동의 자유 풍경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안 등 특정 분야를 이유로 제약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Freedom of movement is a fundamental right. Of course, it can be limited within
나라 안팎에서 여행과 사업, 취업 등의 이유로 개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세계 인권 선언이 모든 유엔 회원국 국민에게 보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란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와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정부가 성분을 토대로 거주지와 직장을 결정하며 주거지역에서 벗어나는 일탈, 허가 없는 다른 지역의 여행, 해외여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폴슨 소장은 북한 정부가 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계속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개선 기미는 여전히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e still hear that you need to get some kind of permission to travel.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여전히 당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뇌물을 바쳐야 하며 특히 지방 주민의 평양 방문을 계속 철저히 통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것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포슨 소장은 국민이 국가의 수도를 자유롭게 방문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건 지구촌 주민들의 보편적 권리라며 거듭 북한 정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애니 씨는 북한의 친구들을 생각할 때면 가끔 자신이 자유를 너무 누리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든다며 하루빨리 친구들과 자유롭게 맥주를 마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죄책감도 들죠. 꽃이 보게 되면 다 거기서 태어나고 했는데 누군가는 나와서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누군가는 못 나와서 절대 평생 상상도 못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한 죄책감이죠. 어찌 보면은 고향 떠난 지 한 10년 넘게 됐는데 성인이 되고 만났을 때 맥주 한잔 마시면서 같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2월 7일 영국의 그룹 비틀즈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그리고 링고 스타. 영국 리버풀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 출신인 이 네 명의 청년을 보기 위해서 뉴욕 케네디 공항엔 엄청난 수의 10대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틀 뒤인 2월 9일 밤 비틀즈가 출연한 TV 프로그램 에드 설리번 쇼가 방송됐고 이날 방송은 7,300만 명이 시청합니다. 에드 설리번 쇼가 방영되는 동안 미국 전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일으킨 주요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비틀즈가 미국에서 공연한 1964년 비틀즈의 노래는 미국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싶어요라는 노래로 미국에서 첫 1위를 차지합니다. 이 노래는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쓴 노래로 1963년 10월에 녹음한 노래입니다. 1964년 미국 싱글 레코드 판매의 60%는 비틀즈의 노래였습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의 침략이란 말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1964년 2월 7일 미국에 첫 발을 디딘 비틀즈는 음악으로 미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비틀즈 선풍이 일게 됩니다. And when I touch you, I feel happy inside. 1812년 2월 7일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해군 경리국의 하급 관리였고 8명의 자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사립학교에서 약간의 교육을 받았지만 경제관념이 부족했던 아버지 때문에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됩니다. 디킨스는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돈을 벌기 위해서 12살 때 런던의 한 구두약 공장에 견습공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킨스는 어른들을 믿지 못하게 됐고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는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을 보였고 사회의 악습에 반격을 가하면서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으로는 데이비드 코퍼필드,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